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빼앗기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그 말씀마저 빼앗기는 것을 보게 하신 까닭은 우리 또한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예감케 하고 또 바라보게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각자가 읽은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당시에 연약한 백성, 노예살이하는 백성을 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백성, 애굽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땅에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할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우상과 그 다신교의 세상 가운데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백성처럼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쭉 읽어보면 뭐 가나안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처럼 살면 가나안 백성들 손에 그냥 붙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되면 세상 사람들 손에 우리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4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 블레셋 사람들 원래 해양민족이에요. 지중해 연안의 크레테 섬과 에게해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보면은 이 지중해 연안 해안가에 자리를 잡았죠. BC 12세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 해안에 거주하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악 지방으로 들어왔고 이들은 해양 해변가에 이미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앙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면 낼수록 이스라엘과는 자연적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부터 다윗 통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블레셋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 쓰는 징계의 수단, 채찍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전쟁을 보니까 뭐 블레셋은 에벡에다가 진을 치고 그 맞은편에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됐어요. 첫 전투는 4,000명이 살해되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어요. 그러나 보니까 오늘 뒤를 추격하지 않는 걸 보니까 블레셋도 그 나름대로 뭐 피해가 컸겠죠.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전투는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상황은 이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13장 1절의 상황이에요. 사사기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전하게 되느냐?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을 행해서 악인들과 같이 되면 악인들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고도 행복하게 살지 않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 많은 것들을 하고 결코 평안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같아졌기 때문에 블레셋 손에 40년간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블레셋 사람처럼 사는데 하나님이 뭐 돌볼 게 뭐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그 사람들처럼 살면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들 손에서 뭐 노예가 되건 포로가 되건 그들과 뒹굴며 사는 게 뭐 그게 좋으면 그걸 그대로 하지 뭐.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징계하는 것, 악의 손에 내버려 두는 것, 악의 손에서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에요.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들이 패전하고 돌아와서 머리를 맞대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에 지게 하셨는가? 왜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까닭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전제 때문에 일어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패전한 것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책이죠.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손에 정말 붙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손에 내버려 둡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지만은 우리의 죄악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들은 왜 졌는고 하는 원인 분석을 하자마자 회개는커녕 그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지금 내놓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대책이 뭡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장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승전의 비결이겠다. 이게 이제 고작 그들 머리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종교적인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법궤란 무엇인지조차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법궤가 전쟁에 졌을 때 응급조치로 불러다가 쓰는 하나의 부적과도 같은 것으로 그들은 머릿속에 법궤의 잔상이 남고 만 것이죠.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야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뭐 가로가 한 1미터 20cm 되나요? 뭐 세로와 이게 높이가 한 70cm씩 그 뭐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그냥 금 씌워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는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밖에 없어요. 따라서 십계명 돌판에 있는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에 그 언약궤를 둔 까닭은 그룹 사이에 그걸 둠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 고리로 삼겠다. 그게 성막이 가지는 의미, 지성소가 가지는 의미, 법궤가 가지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소가 되었건 법궤가 되었건 하나님의 성막에 일하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뭐 규칙을 다 어기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떠났어요. 거기 하나님이 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곳에 계시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곳에 계실 이유가 뭐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경멸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서 돌아옵니까? 가진 것 다 탕진하고 나니까 여러분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짐승의 사료를 먹는다는 것은 짐승 꼴이 되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짐승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돈만 필요하지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 경멸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경멸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만 끼고 앉은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성경만 끼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경이 프린트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성경처럼 많이 프린트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성경대로 삽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작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법궤 가져오면 이거 우리가 전쟁에 이길 텐데. 그래서 법궤를 누가 맡고 있어요, 지금? 홈니와 비누하스가 맡고 있어요. 장로들이 법궤를 요구했습니다. 달라고 하는 장로나 내주는 제사장이나 아니 그걸 기꺼이 들고 오는 제사장이나 똑같죠. 뭐 다 수준이 똑같은데요, 뭐.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혼합 신앙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걸핏하면 이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어떤 상징물로 존재하던 것들에게 신성이나 능력을 부여해서 우상으로 만들거나 성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구린 옷밤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 구린 옷밤이 오랫동안 이게 뭐 유물처럼 가지고 오면서 성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알상과 아세라상과 무슨 뭐 다곤 신상에 절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 구린 옷밤을 다 부셔서 느후스단 곧 구리 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 얘기란 말이죠. 하게 하면 나중에 기드온 같은 사람 뭐 왕이 돼달라고 해도 왕이 안 된다고 뭐 난리 칠 때는 언제고, 또 무슨 금을 걷어다가 말이죠. 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제도를 붙들고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야말로 제법에만 관심이 있을 때 뭐 종교는 불을 보듯 타락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 이렇게 성도들의 입장과 제사장의 그 이 종교적 이기심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면은 급속한 속도로 종교는 부패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도대체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법궤를 들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이 홈니와 비누아스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2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니, 이 사람들이 한날에 죽을 사람들한테 법궤를 메고 오라 그러니 그걸 죽으러 오라는 것밖에 초청하게 더 됩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이, 그럼 제가 본 데는 그래요. 아, 이 장로가 야 우리 전쟁에 졌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또 문제예요. 잠잠히 기도하자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구예요? 야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기자. 이런 걸 아이디어라고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잠잠히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합니다. 부산을 떨고 누구 앞에서 꼭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주장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열심과 우리가 참된 신앙은 항상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늘 열심을 우리는 종교적 신앙의 바른 신앙으로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아니요, 그 열심은 바른 신앙이라고 꼭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로운 신앙들이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이 곧 좋은 신앙이라고 스스로도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누가 다른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저게 바른 신앙, 좋은 신앙이라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법궤를 가져옵시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열심이 꼭 화근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이 종교적인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 보니까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분주하게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부산을 떨고 귀신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지르고 요란을 떨었지만 귀신이 꿈쩍도 안 해요.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 제자들이 머쓱해져서 예수님 따라 들어가면서 왜 우리는 해도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인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행위 이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은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심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온갖 열심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열심을 다 했지만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법계 부적 신앙과도 같은 이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나서 그게 경건의 모양이었을 뿐 참된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잘 아는 말.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사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경건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교회를 세우면 경건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찬송을 부르면 경건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경건해 보이죠. 늘 성경을 끼고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 경건한 모양은 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손해볼 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기 목보다도 더 많은 목을 요구하는 그런 탐욕이 어떻게 경건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지금 전쟁에 패했는데 패하게 하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들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생기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것을 가져오고 제멋대로 그걸 부적 삼아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적이란 무엇입니까? 그걸 붙임으로써 남다른 신통한 영역이 생기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일들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분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우상처럼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고대 중근동에 소문이 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연약한 백성들을 들어서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권력을 꺾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요 그분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고자 함이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마른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즈니스까지 뭐 죽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또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뭐 거기서 뭐 법궤만 보냈으면 뭐 죽기나 했겠어요. 근데 그 법궤를 꼭 자기가 또 책임지고 있다는 또 그런 모양은 또 드러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을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뭐 땅이 울릴 만큼 이제 뭐 소동이 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광야 40년을 전전할 때 늘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법궤는 그들의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기도 하고 늘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법궤를 진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요단 강물이 멈췄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듯 그들은 또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또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나요? 여리고성도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저절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아 자칫하면 법궤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만한 하지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앙 자체가 바른 신앙을 백성들에게 안내, 길잡이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효력을 오히려 더 믿는 그리하여 신앙 전체를 혼합신앙으로 만든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 어쩌면 이중적인 환영, 환상 속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애굽의 잔상,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가지고 있던 신통력, 그런 거에 대한 기억, 가나안 땅에 와서 본 이 또 다른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바알이 됐건 뭐 아세라가 됐건 다곤 신이 됐건 이 농경 사회에 왔을 때 농경 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 그 능력이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결혼은 혼자 못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혼생활을 혼자 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손쉽게 무너지거나 변질되거나 때로는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뭐 맹자 어머니가 세 번씩 이사가면서 그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애를 씁니까? 이사를 다닙니까? 어떤 공동체 가까이서 생활하느냐는 게 자녀 교육에도 중요하지만은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성숙시켜 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는 큰 관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우리가 좀 고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어떤 땅이에요? 거기도 우상의 바다나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기도를 들으면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마지막 인생 말미에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1,000명씩이나 거드리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전부 다 허락하더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지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은 이 우상들 틈바다에서 그들은 점점 혼합신앙으로 변질되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게 되고 그렇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면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갔다가 필요할 때는 저 신에게 갔다가 그렇게 내가 필요한 신을 찾아서 불러다 쓰는 것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도 어디까지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본인들이 얼마든지 불러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하나의 수호신처럼 여기고 마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오.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오. 이런 거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우상의 전통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 지역을 지키고 개인을 지키고 한 부족이나 한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아는 것이죠. 그야말로 라헬이 삼촌 라반 집에서 훔쳐나온 드라빔처럼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말씀대로 형상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신상을 만들고 이방 성물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게 효능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신앙의 패턴 속으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도로 격화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우상에 절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 않은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니,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소동이 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고백을 듣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고백 아닙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막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다가 화다. 우리 큰일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소문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한번 15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다이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신이 있을 수 있지? 뭐냐면 우리나라 이 요새처럼 이 첨단 무기 전쟁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인데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아니 뭐 변변히 군사 훈련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아니 그때만 해도 벌써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이 게임이 안 되고 시합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전쟁이 안 되는 백성들인데 가는 데마다 이게 이겼다라는 전승 소식이 전해지니까 아 이게 정말 그들을 돌보는 신은 대단한 신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신을 지금 데려와서 오늘 한번 결판을 이제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된 것은 오늘 하나님 진짜 체면 다 구기는 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체면을 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금 새로 접하게 된 그런 우상의 하나쯤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밀려오는 그리하여 수치를 겪는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걸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겠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영원히 찬송하실 일을 그렇게 이방 신처럼 만들어버리고 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뜻을 꺾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내 뜻을 반드시 고집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신들을 동원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모든 종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까닭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건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건져서 내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광야 40년 동안 열두 부족 가운데서 진 한가운데 진을 치게 만들고 늘 하나님이 중심에 좌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변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중심에 한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분이 움직이시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와서 혼합신앙이 되고 마은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거짓것, 헛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조물주를 피조물보다도 더 가볍게 여긴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 아닙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면 종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써보고 안 맞으면 바꾸는 거죠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것만 종교예요.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은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뜻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절대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편에 있을 수도 있고 사탄의 편에 있을 수도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입술을 성령이 쓰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되지만 사탄이 생각을 뿌려서 그의 입술을 채가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말을 거침없이 예수님께 쏟아붓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해도 네 편이라고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착각하는 그리스도 없는 종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정작 성령의 임재가 없는 수많은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비즈니스보다도 더 큰 비즈니스를 하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왜? 다 내 욕망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신에게서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신, 내 탐욕을 이루어줄 신, 내 부족한 능력을 때만 되면 달려와서 메꿔주는 신,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 그냥 우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만들지만 내게 소용이 되고 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신관이야말로 어떤 우상보다도 더 큰 끈질긴 우상이란 말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일이 오늘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거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성전과 법궤를 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본인 자신이 부적과도 같은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비로소 눈을 떴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는 아, 내가 내 뜻을 긋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구나.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순종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구나.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많은 바울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훌륭한 문화에서 수학했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종교적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종교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건 신약 전체를 통해서건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그게 모세라고 할지라도, 비록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뭐 이름 붙여서 다윗처럼 되면 큰일 아닙니까? 예? 어디다 살인하고 어디다 간음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법궤를 불러다가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이 법궤를 부적으로 만드는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그냥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가야 거기 부적이 크나, 어떤 사역에 내가 가야 능력 있는 부적이 되나, 심지어 뭐 주일 성수와 십일조라는 것도 부적 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헌금이나 헌신조차도 내 안전을 보장해 줄 부적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슨 우상 숭배라는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런 우상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사역을 우상으로 만들고 말이죠. 심지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고 말이죠. 그런 거라도 없으면 브랜드라도 하나 우상으로 만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우상으로 삼습니까? 그 브랜드가 뭔데? 그 브랜드 하나 뭐 예? 입고 타고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 우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누구 가수를 하나 알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우상 속에서만 살게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밖에는 하는 일이 다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란 말이죠. 자, 9절 10절 11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참 결말이 슬픈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법궤를 가져와서 누구 좋은 일 시킨 겁니까? 그리고 법궤를 가져와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아니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 처음에 놀랬죠. 큰일 났다. 그랬더니 블레셋 지도자들이 뭐로 이 군사들을 독려합니까? 저 법궤 부적에 질래? 져서 종살이 할래? 아니면 저 법궤 부적을 무찔러서 우리가 저들을 종삼을까? 여러분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용기 백배해서 법궤 부적을 눌러 이겼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적은 아무 능력이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도 부적 많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일어나 보면 베개 밑에 부적이 하나 들어가 있고 지갑 가지고 나가면 지갑 뒤에다가 막 꿰매가지고 거기다 부적을 넣어놓고 어머니가 무슨 부적이 능력이 있겠어요? 따라서 내 욕망을 채우겠다고 만든 우상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부적들은 그게 언젠가는 능력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 부적을 의지해도 불안하고 또 다른 부적을 찾아 늘 목마르고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법궤 부적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불안할 거예요. 조금 더 강한 부적을 하나 얻어야 될 텐데. 그리고는 3만 명이나, 이게 3만 명이나 죽으면 여러분 뭐 지파가 하나 날아간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큰 대패를 하고 종살이를 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이제 이놈들은 또 아마 어쩌면 블레셋 이자들은 또 야 오늘 큰 부적 하나 얻었다 또 그랬겠죠. 이제 그 얘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홈니와 비누아스는 왜 죽었습니까? 잠언 19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스스로 굽게 만듭니다. 자기 길을 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적 신앙이 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가 만신창이가 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스워진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지 않을 때, 내 필요만큼만 섬길 때, 내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결코 그분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부적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궤를 더 크게 만들어서 부적을 더 크게 만들듯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큰 교회를 짓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느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느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불안한 때가 없겠습니까? 왜 두려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 두려움을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이상은 우리는 부적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사랑이 물밀듯 밀려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무슨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오직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나는 족합니다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 제목이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신앙이 부적신앙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부적처럼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이 근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늘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나와 내 집은 아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였은즉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섬겨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목숨을 받고도 또다시 다른 것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졌고 미련한 걸로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정말 올바른 하나님 신앙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조금만 내 뜻에서 어긋나더라도 조금만 서운한 일만 있어도 조금만 섭섭한 일만 있어도 나 시험 들었네 나 교회 못 다니네 나 하나님 못 믿겠네 그런 투정하는 어린 신앙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에서 목마르지 않은 참된 신앙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성경을 부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부적처럼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